4-5년 전 일본의 서점을 갔을 때 생소한 이름의 책을 발견하여 무심코 뽑아들었습니다. 제목 엔딩노트, 삶을 정리하는 책인데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점점 널리 사용되는 듯합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풍습인지 아니면 바빠서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지, 엔딩노트를 발견하고 생각하게 된 죽음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살아있는 지금 저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나 선택의 기로에서 죽음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재면의 일본연구소 시작합니다. 전 진행자 조재면입니다. 서경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덕후가 어때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서경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볼 테마가 한국에는 없지만 일본에는 있는 것들입니다.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네. 이제 일본의 뭐 문화적인 특징을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덕후스러운 문화입니다.
많이 덕후스러워. 하나는 좀 그렇고 하나는 이제 네. 앞으로 일본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이죠. 아,
좋습니다. 예. 오늘 두 가지가 이제 먼저 예.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는 생기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만 메이드 카페가 되겠습니다.
메이드 카페요?
예. 예,
저도 상당히 호기심은 많습니다. 이제 이야기만 많이 들어보고 네. 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간단히 예. 메이드라고 하면 뭐 시녀, 뭐 하녀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커피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장 자체가
네.
직원들, 점원들의 복장이 이제 메이드복이죠. 한여복을 입고.
뭐 예. 일반 커피숍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건전하게 들리는데 뭐 제 개인적인 뭔가의 생각으로는 좀 퇴폐적이고
저는
좀 불량스러운 예. 이미지가 좀 있긴
물론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네. 메이드 카페는 기본적으로 신체 접촉 자체가 금지됩니다. 터치라든지 전혀 만질 수도 없고.
네. 예.
상당히 건전한데 이미지상 아무래도 메이드 카페면 좀 변태적이고 뭐 소위 말하는 오타쿠들이 가는 그런 장소,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네. 이 코너는 저는 상당히 네. 좋아요. 뭔가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랑 좀 다른 그런 것들을 많이 네. 배울 수가 있어가지고 알 수 있어가지고요. 메이드 카페가 이제 많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역시나 아키하바라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럼 예. 역시 덕후 문화하고 좀 관계가 있는
관련이 뭐 아예 없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이게 왜 생겨났나, 전체적인 일본의 대중문화 흐름을 좀 일련 하나의 코드로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아키하바예요?
일단 아키하바라는 네. 장소의 이제 변화 과정이 상당히 이제 도시 공학적이라고 그럴까요? 이 건물의 네. 변화라는 게 중요합니다만
네.
또 오타쿠의 이제 출발은 이제 대략 60년대 70년도
네.
1960년도 70년도쯤에 이제 SF 매니아들이
네.
이제 오타쿠의 시초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뭐 대사 외우고 이렇게 네, 했던
SF를 좋아하고 스타워즈를 좋아하고 뭐 당시에 다음 SF 뭐 소설 공상과
네.
근데 이렇게 이런 오타쿠 문화의 시초가 되는 SF 동호자들이 자 그러면 스타워즈가 방송합니다. 토요일 날 밤 11시에.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시로 치면 비디오로 녹화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전자제품이 필요한 거죠.
네.
비디오 녹화기가 필요하겠고
네.
비디오 테이프를 사야 되겠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전자상가가 밀집된 아키하바라가 이제 그런 SF 그렇죠. 그쪽으로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네. 이제 컴퓨터라든지 비디오 관련 부품들을 사고 동호회가 또 그쪽으로 또 모임을 갖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아키하바라가 이제 전자상가 위주의 상가로 바뀌어 갑니다만 90년도에 들어서면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거품 경제 붕괴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이제 비디오 관련 뭐 제품이라든지 안 팔리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그 뒷부분을 차지한 게 이제 PC 게임용입니다.
네.
뭐 다 아시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네네.
게임 시장으로 가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저기 아카바레 가시면 라디오 회관이라 아주 유명한 건물이 있습니다.
네네.
그 회관도 역시 처음에는 최초에는 이제 전자 제품 위주로 팔았습니다만 그때부터 90년도부터 이제 피규어라든지 프라모델 네. 이런 쪽에 이제 각 가게가 네. 입점하게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점점 그런 주변 지역도 바뀌어가고.
그래서 그래도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오타쿠 문화가 아키하바라에서 발전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메이드 카페랑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 다시 정리하자면 80년대, 뭐
네.
90년도 초반까지는 전자제품, 가전제품에 거리가 아키하바라였고 90년대 네. 넘어서면서 이제 피규어라든지 프라모델.
네.
다음 2000년도 넘어서면서 여러 가지 또 이게 또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등장한 게 이제 게임.
네.
그래서 비디오 게임이나 다음에 이제 피규어나 좀 더 특화된 이런 애니메이션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이제 메이드 카페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메이드의 옷이라고 할까요? 그런 복장도 그런 피규어나 이런 복장들을 좀 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요소들을 나타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복장 자체는 메이드복인데
네.
예를 들어 머리를 뾰족한 머리 한올을 낸다든지
네.
다음에 뭔가 캐릭터를 연상케 하는 복장들을 입기 시작하죠.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오타쿠라든지 그런
네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요소 다음에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노래라든지 그런 노래를 이제 주로 부르다 보니까 자기도
네.
모르게 이제 점점 많이 가게 되고 한 곳이 인기를 네. 끌기면서 이제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럼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통 지금 통계로 잡히는 것만 해도 뭐 정확하게는 통계를 알 수 없습니다만 와키하바라 최소 50군데 이상 있다고 뭐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궁금합니다. 고객층은 역시 오타쿠인가요?
아, 그런데 이게 네. 고객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일단 제가 한 네다섯 분 정도를
네.
개인적인 취미가 아니라 안내상 간 적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하면서 몇 번 가본 한 네다섯 번 정도 가본 결과 일단 대략적인 어디까지 저의 느낌입니다만 50% 정도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아키하바라 하면 이런 피규어나
네.
프라모델 다음에 이런 메이드 카페.
네네.
그건 당연히 가야 될 코스로서.
뭐 코스처럼 네. 이렇게 가는 거군요.
그래서 대략 50% 정도가 외국인. 그리고 일본의 커플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결국 호기심이겠죠. 다른 지역이라든지 사는 말투로 봤을 때 도쿄 말투는 아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도쿄에 왔으면 한번 가볼까라는 그런 느낌의 커플들도 꽤 많았고 다음에 재작년에 제가 갔을 때는 50대 정도의 아저씨들도 계셨습니다.
아, 관광의 느낌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렇군요. 아, 그러면 그런 지금 이 메이드 카페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네. 대우받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인간의 대접받는 느낌이요.
그렇죠. 뭐 본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네.
뭐 다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인사 표현 자체가 다르잖아요. 보통 일본의 가게 가면 이라시아이마세라고
네.
합니다만 여기는 이라시아이마세가 아니라 오카에리나 사이 고슈진 사마입니다.
오카에리나 사이 고슈진 사마. 어서 오세요. 이게 돌아오.
네. 그러니까 집에 외출했다가 돌아온 거죠.
네.
그
주인님. 거기다 주인님이 붙은
그렇죠.
거네요.
주인님이 이제 돌아오셨습니까? 뭐 굳이 바꾸자면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완전히 이거는 시녀나 하녀 같은.
그렇죠. 인사말 자체가 그렇고 이제 주문 받을 때도 물론 가게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무릎을 꿇고 이런 그 뭔가. 뭐랄까 손님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 메이드들이 앉아서 주문을 받죠.
무릎을 꿇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메뉴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메뉴는 뭐 기본적으로 일반 커피숍이나 카페 음료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음료도 있고 뭐 맥주, 생맥주도 물론 팝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주문하는 게 이제 오므라이스라는 이제 요리가 되겠죠.
아, 오므라이스요? 네. 우리가 먹는 그 계란으로
네, 일반적인 오므라이스.
그 오므라이스
다만 이제 특색이 있다면 그냥 오므라이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메이드가 이제 음식을 주문하게 되면 가져오면서 이제 주인님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죠.
그러면 그 캐릭터를 뭐 알려주면요?
그렇죠.
케찹으로요. 네. 오므라이스 위에다가요.
그렇죠. 그래서 노란 오므라이스 위에 이제 메이드가 케찹으로 이제 이게 고도의 기술을 좋아하는 거죠.
장인 정신입니다. 이것도요. 이거 네, 고도의 그렇죠. 기술이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메이드 카페는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게 보시는 이미지와 다른 게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아키하바라에 가시면 이제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메이드 카페는 뭐 어떠십니까라고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애들은 보통 이제 외모 비하나 뭐 평가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조금 좀 미소녀 스타일의 얼굴들이 보통 합니다.
인기가 있을 법한 그런 네. 얼굴들로.
그래서 가게에 네. 가면 여러 가지 또 가게에도 이제 넘버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메이드가 있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또 특화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자.
네, 역할 분담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케찹으로 이렇게 잘 그리는 친구가 있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캐릭터가 뭐 일본에 지금까지 나온 만화 캐릭터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엄청 많죠.
거기에다가 네. 몇천 가지나 그걸 웬만큼은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특징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런 특색화돼 있는 부분이 다 역할 분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돼 있죠.
네. 신기하네요. 네. 저 궁금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이렇게 많이 물어야지
네.
제가
네.
물어봐야지 네. 나중에 네. 제가 갈 때 그래도 편안하게 용기 있게 그럴 수
있을까요?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뭔가 들어갈 때 네. 상당히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많이 알려고 네. 하고 있어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후후왕은 뭡니까 이게?
뭐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만
네.
이제 떠먹여주는 서비스 이런 건 뭐 약간 좀 변태스럽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네.
메이드 카페 있는 건 아니고 뭐 가게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서비스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음식을 뜨겁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후후 불어서 앙 해서 이제 떠먹여주는 서비스가 되겠죠. 아마 500엔을 추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참고로 전 해본 적 없습니다. 예.
아, 그 한번 하는데 500엔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500엔
거군요.
하면 이제
네.
어느 정도 떠먹여주는 거죠. 예.
오. 근데 이런 메이드 카페가 왜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일본에서요? 이 궁금한 부분이기도
뭐
한데,
정확하게
네.
딱 잘라 왜 인기가 많아졌을까라고 딱 잘라보면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람들이 그 일본어 이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치유되는 느낌,
위로해
피로하는
주는
느낌.
거,
예.
치유해 주는
그
느낌.
일본도 뭐 장기화된 90년도, 1990년도 이후로 계속 불경기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그러는데 여기 가면 뭔가 자기 거 귀족이라 그럴까? 뭔가 대우받는 느낌,
대우받는 느낌.
주인님이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같은 커피숍하고 그렇게 가격 차이가 그렇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약간 물론 조금 더
네.
비쌉니다만. 이왕 뭐 커피숍에서 뭐 커피 한잔 마실 거 가서 뭔가 대우받는 느낌으로 마시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회적 풍습에 따라서 약간 갑이 되고 싶은 그런
그런
느낌일까요?
느낌도 뭐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에는 없단 말입니다.
예.
좀
아마
네.
힘들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앞으로도.
이런
예.
서비스 만들면
만약 뭐
네.
만든다고 치면 뭐 여자에 대해서 뭐 성적인 그런 걸로 보는 거 아니냐, 왜 여자가 이런 걸 해야 되냐라든지 뭐 여러 여성 인권 단체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에 이거는 건전한 이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예.
사실은 그건 한국 사회에서 좀 설득하기가 힘든 부분이기도 할
그렇죠.
것 같고요.
예.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일본에서 가능한 것은 여성의 인권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예.
여성은 인권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 부분에서 뭐 인권을 딱 잘라 뭐 어떤 기준으로 나타내기는 힘듭니다만,
네.
그 전형적인 뭐 일본어로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이미지는 순종적이고 남편만의 절대적인 복종을 하면서, 그뭐 육아, 가정, 육아, 가사 분담이라는 건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 여자가 하는 일,
네네.
그런 이미지가 아무래도 한국보다 훨씬 강하죠. 예.
그게 그 실제로 일본에서도 제도상으로는 이제 법을
예.
만들어가지고 남녀 평등 이런
그렇죠.
법들이
고용균등법도
있거든요.
이제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지고 하죠. 예.
네. 그래서 80년대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도 뭐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각에서 강요들도 여성 강요들을 임명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있는데,
그렇죠. 뭐 관방장관도
네.
화제가 됐던 여자 관방장관이 된다든지. 예.
방위성
예,
말씀하신,
방위성.
방위성이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제도상으로 뒤처지는 느낌, 한국보다 뒤처지는 느낌은 없는데, 이 문화 자체가 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여성스러워야 한다.
예를 들면
네.
일본 드라마 90년대에 나왔던 뭐 트렌디 드라마나 보면
네.
사무실에서 남자 이제 상사가 당연하게 담배를 피웁니다. 여자 부하 직원의 역할은 뭐냐? 커피 가져오는 역할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뭐
뭐
몇
그런
년
게
전, 예,
있었습니다만,
전에까지는
결국
있었지만요. 네.
90년대 거의 2000년도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면서 여자는 커피나 나르는 이런 이미지, 회사의 전형적인 오피스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OL이라고 일본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오피스 레이디. 그것도
오피스
어떻게
레이디.
보면 하나의 여성에 대한 차별 용어죠. 오피스 뭐
매는
난
없으니까.
남 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없는 거죠.
오피스
남자는
레이디라는 단어.
비즈니스만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데 여자는 오피스 레이디, OL이라고 해서 OL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하나 신기한 단어가 있는 게 요즘에 일본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조시력구,
예, 그렇죠.
여자력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여자력이라는 건뭐 어떤
뭐
단어인가요, 이게?
결국은 이제 뭐이 힘력자를 붙이는 게 한때 뭐
네.
계속 유행했던 뭐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 단어에 다 붙는데 여자력이란 건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여자로서의 당연히 여성스러움의 능력의 수치. 밥 요리도 잘해야 되고
예컨대,
다음에 뭐 여성답고 다음 육아도 잘해야 되고
예. 네.
다음에 여자로서 누가 보더라도 여자답다라고 느낄 만한 능력의 수치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지갑에다가 이렇게
뭐
손수건
손수건이라든지
잘 넣고
뭐 이런
다니고
것도 잘 가지고 다니고 뭔가 좀 예를 들어 뭐 벤치 앉을 때도 손수건을 한장 깔고 앉는다든지
네.
그냥 바로 쓱 앉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부분.
근데 그거는 남자가 그렇게 만들어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보면은 생각 이건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든 게 그러니까
모르지만
알게
네.
모르게 일본어는 이제 남성 여성어가 이제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언어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강하죠.
약간 젠더 쪽에서 보면은
예.
그런 느낌이
그래서
좀 있는 것
자기들을 자기 스스로가 비하해서 만든 단어도 여자 쪽에서 만든 단어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34, 30살 이상이고 결혼 못한 여자를 여자들이 자조적으로 마케이누라고 부릅니다.
마케루가 지다고 이누는
개. 개. 싸움에서 진 게 깨갱하고 도망친 게 개끼리 싸웠는데
아, 그런 단어는
스스로를 네. 마케이누라고 그러고 아니면 뭐 마케구미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남자에 대해서는 마케이누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치면 노처녀 이런 느낌의
노처녀보다 훨씬 심한
단어긴 하네요. 네. 그렇군요. 그런 성문화가 성적의 역할이 뭔가 조금 더 고착화되어 있는 느낌.
훨씬 고착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단시력은 없지 않습니까? 남자력.
부르질 않죠. 네.
남자력이 있다면 뭘 테스트하는 걸까요?
뭐 마초적인 뭐 이런 느낌이겠죠.
뭐 힘 아무래도. 무거운 거 들고 뭐 이런
무거운 걸까요? 거 들고 남자다움. 네.
뭐 수리하거나 이런 그렇죠. 뭐 이런 네.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걸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지금까지 메이드 카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집사 카페라는 것도 이제 이케부쿠로라고 네. 그쪽에 가시면 도쿄의 이케부쿠로에 가시면 이제 집사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주로 역시나 이제 아무래도 여자 오타쿠들도 많이 가고
네.
이제 역시 외국인들
네.
예, 외국인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여성분들 많이 가죠.
네, 이케부쿠로가 여자 오타쿠라고 해서 제일 네.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께서 네, 알려주셨는데 네, 그래서 네. 이케부쿠로에 많이 그러니까 있군요.
이케부쿠로에 이제 동쪽으로 5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그쪽이 네. 유명한 만화 관련 사이트라든지 그러니까 이케부쿠로가 자연스럽게 여자 오타쿠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게 쇼핑할 수 있는 공 다음에 만화 책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시간대일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부야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쪽은 네. 아무래도 좀 고가라 그럴까요?
아 그렇군요.
우리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저가의 쇼핑몰도 많고 네. 뭐 만화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대중문화까지도 쇼핑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이케부쿠로. 자연스럽게 여자 오타쿠들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시부야 뭐 긴자 뭐 이런 곳 신주쿠는 아무래도 가격대라든지 조금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메이드 카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예. 아, 그래도 뭔가 가기에는 좀 용기가 있으면 필요할 것 같아요.
전혀 이상한 곳이 아니니까 꼭 아키하바라 여행 가실랬으면 네. 재미삼아라도 가보시면 꽤 재밌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메이드 카페하고 더불어서 또 하나가 파친코입니다.
예,
일본에 있을 때 참 파친코가 많았거든요. 파친코가. 예, 예. 근데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도 들어가 보긴 갔지만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건가요? 뭐 간단합니다. 파친코라는 건 시스템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은 일본에 대략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기준 2016년 기준으로 지금 네. 한 1000개 정도 있더라고요. 1273개인가?
오, 예.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예. 네. 전국에 그렇게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옛날 오락실이나 게임 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777 나오고 대각선으로 맞추거나 옆으로 맞추면 같은 그림.
네, 네.
같은 그림에 맞추면 이제 쇠구슬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네네.
아. 기본적으로 게임할 때 쇠구슬을 집어넣고
네.
같은 그림이 나오면 몇 배, 이제 그 배당이 아무래도 숫자마다 다르겠죠. 쇠구슬이 확 쏟아집니다.
확률 게임이군요.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매장 내에서는 돈으로 바꾸면 이제 불법이죠. 도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경품을 주죠. 경품.
뭐 인형 같은 거 주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 구슬의 그 구슬만큼의 이제 뭔가 그 가치에 해당하는 경품을 주면 바로 나가서 이제 가게 뒤쪽에나 가보시면 이제 환전소가 있습니다. 환전이 그럴까요? 경품 네네. 교환하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대형 인형을 받았다고 치면 그 가게에서는 가면, 네. 그렇죠. 인형을 들고 다시 그 근처에 반드시 있습니다. 파친코 근처에는. 그걸 인형을 다시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돈으로 다시 받아서 오는 거죠.
그 불법이군요. 그 파친코 안에서 돈을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죠. 그 일본은 도박 자체가 근데 지금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파친코도 뭐 지금 도박 중독자랄까 일본에 지금 통계로 잡히는 도박 중독자가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친코 부분에서 또 지금 카지노가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작년 12월 15일부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빠르면 2018년 늦어도 네.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는 지금 카지노가 아마 설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사카 쪽에 뭐 경제 활성화라 그럴까요? 유신회.
네네.
예, 유신회라고 그 이상한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오사카 예. 이신카이라고 예. 하죠. 네.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법안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빠르면 2018년 늦어도 올림픽 전에는 지금 설립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게 지금 근데 파친코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제일 동포들이 또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예. 네, 들은 적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근거 있는 건가요?
예. 뭐 딱 통계로 잡기는 힘듭니다만 제일 동포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쟁 후에
네.
여러 가지 교육을 받거나 이런 부분도 힘들고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뭐
직업에 이 제한이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회적으로
변호사 뭐 이런 것도 뭐 합결해도 뭐 임용도 해주지 않고 여러 가지 뭐 대표적인 사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좀 어둠의 직업이라 그럴까요?
네네.
뭐 이미지 자체는 옛날에는 좀 많이 안 좋았으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차별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교포들이 근데 뭐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활성화라 그럴까요? 그런 분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또 대기업으로 이렇게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파친코가 탈세랑 관련이 있다는 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아무래도 조금 뭐 현금이 오가다 보면
현금으로 하니까
그렇죠.
좀 탈세 온상이 돼 있는
카드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인형을 돈으로 받고 갔는데
네.
아무도 몰라요 이걸. 뭐 이건 어떻게 추적하기도 애매하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에서도 계속 이 카지노를 만들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본 계속 불경기였으니까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파친코 이런 업계에서 로비를 해서 막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죠.
그러면 파친코하고 카지노가 약간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경쟁적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게. 만약에 그래서 역으로 우리나라에는 지금 워커힐이라든지 힐튼 이제 외국인들 있고 강원랜드 이제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국내에도 그렇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친코가 한국에 제가 보는 생길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카지노 협회나 이런 데서
로비를 해서 아무래도 막겠죠.
좋아진 않겠네요.
예,
아, 그게 라이벌 관계였군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죠. 예.
비슷한 업종이니까 뭐 비슷한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네.
카지노도 물론 이제 거기 안에서 칩으로 해서 나중에 돈으로 교환합니다만 파친코도 마찬가지로 구슬로 해서 경품을 다시 돈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본에서 이제 카지노가 합법화되면은
예.
그런 이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이제 뭐 청취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카지노 쪽은 상당히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인천 쪽부터 계속 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카지노가 생기면 물론 일본에서 이게 물론 통과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네네.
조금 갑작스럽게 유신회가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일본에서 카지노 아까라 그럴까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카지노를 개장을 하면 딜러라 할까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네, 노동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한국인들도 마카오보다는 일본에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네.
일본 쪽으로 많이 가겠죠 카지노라든지.
그러면 일본어 좀 공부하고 카지노 쪽으로 이제
그렇죠.
공부해가지고
예, 예,
그쪽으로
예, 예.
가는 사람들도 제법 예,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 전망은 뭐 꽤 좋은 하나의 또 직종으로.
근데 제 생각인데 그게
네.
합법화되어도
네.
나중에 또 다시 비합법화될 것 같은
아 절대 그렇게 되지
그렇지는 않을 됩니까?
왜냐하면 카지노 업계는 망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도박에서 망했다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네요.
아.
카지노 면세점 쪽이 대기업에 손을 대려 하는 게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는 업종입니다. 도박 인구는 어차피 줄지는 않거든요.
네.
결국 늘기 때문에. 그리고 도박에서 자기들을 운영하는 측에서 손해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100번을 따도 101번째는 다 이룰 수도 있는 게 이제 도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합법화했다가 거기에 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비합법화될 가능성은 아마 그래도
그래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설립 자체도 쉽지 않고 만든 이상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
직원들은
다시.
또 결혼을 했으면 또 가족이 있을 테고 생계를 부양하는 그런 가족들이 하면 그 파급 효과가 단순히 뭐 금세 뭐 없애버리자 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일단 만들어 놓은 이상은 뭐 없애기는 오히려 더 힘들 겁니다.
경제 활성화 정책의
네.
하나이군요.
네.
이것도요.
네.
올림픽과
그래서
맞물려가지고.
그래서 뭐 도쿄
네.
오사카 정도는 최소한 생기지 않을까 최소. 아마 대도시 중심으로 생기겠죠 아무래도.
네. 파친코로 돌아와서요. 파친코에서 그러면 거기서 해서 잭팟이 터지거나 뭐
예.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것들이 일어나나요? 실제로?
일어나는데 결국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좀 고수라 그럴까요?
네네.
이런 분들은 잘 터지는 기계
네.
다음에 뭐 확률적으로 안 터지면 결국은 확률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제 아는 분은
네.
이제 수학 선생님 같은
네네.
경우는
네네.
그걸 확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한번 일본에
맞습니다.
가면은 이렇게 벌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시간은 좀 걸립니다만.
맞죠.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확률 게임에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어디에 걸어야 되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간혹 뉴스나 나오는 게 우리나라도 최근에 저기 문제 됐던 게 인형 뽑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조작해가지고
네.
그 파친코도 그런 분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 기계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마 결국 그 몇 번에 뭐 예를 들어 100번 중에 한 번이 뭐 잭팟이 터지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걸려가지고 문제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떻게 보면 운이 정말 좋아서 재미삼아서 관광 갔다 한번 했는데 완전 뭐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도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그 빠친코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결국은 도박입니다.
네, 예. 결국은 도박이죠. 그래도 일본에서 이렇게 빠친코가 많은 건 아무래도 이 빠친코가 도박이라는 인식이 조금 더 낫다라고
그렇죠. 그런 부분 볼까요? 때문에 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박 중독자로 잡히는 인구가 500만 명입니다. 50만이 아니라 500만이 도박에 중독성이 있다고 잡히는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 물론 네. 아주 심한 사람도 있고 뭐 약간의 도박 중독에 이제 빠지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뭐냐면 도박에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만엔 있으면 잠깐 네. 한 시간 정도 때우기로 한번 가볼까 해서 그냥 만엔 쓰고 집에 가서 뭐 저녁하고 주부들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전혀 우리처럼 이런 뭐랄까 뭐 화투라 그럽니까 이런
네,
그럼 너무 좀 뭐 네. 그냥 우리나라 명절에 같은, 그냥 네. 모여서 뭐 화투나 한번 칠까 이런 느낌이라 그럴까 상당히 가벼운 이미지죠.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제가 보는 그런 부분이야 일정 부분은 이제 바로 거기에서 동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일본에 비교하면 좀 보수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에는 없지만 일본에 있는 두 가지 예. 메이드 카페와 파친코. 예. 메이드 카페는 반대로 좀 건전하다는 이미지를 받았고
오히려 건전합니다.
네. 파친코는 예. 아이 잘못하면은
이게 도박에 중독될 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중독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 여행 가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또. 제일 많이 이제 네, 메이드 없으니까. 카페는 이제 물론 좀 드뭅니다만 파친코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어딜 가도 있다 보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예. 자. 오늘 덕후가 어떠서 여기까지 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신 성현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재면의 일본연구소 2부에서 뵙겠습니다.